소망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간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사 주의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심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른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집중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탁월한 지도력과 또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로 인해서 대부분의 전쟁이 마무리되었고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 마침내 성취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때에 이미 땅 분배의 원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받는 땅의 면적은 그 지파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받도록 하셨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파는 그만큼 큰 땅을 분배받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은 받은 땅의 위치는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땅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아무도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분배의 과정을 보면 요단강 동편에는 르우벤, 갓, 또 므낫세 반지파가 자리 잡았고 서편에는 유다 지파가 남쪽의 광활한 땅을,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중앙과 북쪽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스러운 순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이 불만을 제기한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두 지파인데 왜 한 지파처럼 여기고 한 제비만 뽑게 하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공평하다고 오늘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불만은 이 표면적으로 보면 정당한 요구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요셉 자손은 이 야곱의 축복을 받은 지파였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아주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구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상당히 그 인구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본 것처럼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도 큰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서쪽에서도 땅을 분배받았죠. 에브라임도 유다지파 다음으로 넓고 비옥한 땅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의 중심부에 위치한 아주 중요하고 또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받은 복을 돌아보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오늘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일곱 지파가 남아 있는데도 말이죠. 이것은 그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큰 민족이니까 더 많은 땅을 받아야 한다는 우월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열두 지파가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였습니다. 지파로 나뉘어져 있지만 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각 지파는 고유한 역할과 사명이 있었고 또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우며 이 공동체의 화합을 깨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평 뒤에 숨겨진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상황을 감사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지파와 비교하며 이 손해를 보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불평이 자리 잡게 되고 결국 자신들의 권리만 앞세우는 집단 이기주의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잘못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세어보지 않고 남과 비교하면서 왜 내가 받은 것은 이것밖에 되지 않나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주어진 은혜와 특권을 보지는 못한 채 오히려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 감사의 부재는 불평을 낳게 되고 불평은 결국 이기주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는 곳에는 이 집단 이기주의가 쉽게 번지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왜 우리만 손해를 보아야 하나? 왜 우리가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태도가 바로 이 공동체 안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개인이나 또 우리 집단, 우리 가정, 또 나아가서 우리 개교회만의 유익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그림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라는 이 고백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또 일할 수 있는 것, 또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또 무엇보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평 대신 이 받은 것을 감사하고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불평하는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면요, 참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요셉 자손의 불편에 이 불평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지만 개인적 감정이나 이 지파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과 공의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단순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대안을 오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 주어진 것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개척해 나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축복은 이처럼 공짜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개척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일깨워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와 조건 위에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권면을 들은 이 요셉 자손은 또 다른 핑계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자, 철병거는 당시의 최첨단 이 무기체계였습니다.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던 그 시대는 이 철로 만든 병거는 압도적인 군사의 우위에 있다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요셉 자손들은 이를 두려워하면서 개척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지금까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것은 그들의 이 전략적인 이 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도, 아이 성이 점령된 것도, 기브온 전투에서 승리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 철병거를 가진 적들이 여러 번 물리쳤습니다. 하솔왕 야빈의 연합군도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새로운 도전 앞에 주저하게 만드는 철병거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의 철병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 교육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십일조를 드릴 수 있을까? 건강의 염려가 여러분의 철병거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내가 새로운 봉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 몸이 이렇게 아픈데 예배를 꼭 드려야 하나? 인간관계 갈등이 철병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일이 참 힘들다. 가족들이 반대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철병거들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또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또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들의 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안주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1단계의 이 정복 전쟁은 모든 지파가 이 연합해서 함께 싸웠지만 이제는 그들이 이 분깃으로 받은 땅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정복해 가야 하는 영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지파들이 이 타협의 길을 택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고 에브라임은 게셀의 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주했으며 므낫세 역시 여러 성읍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은 이 민족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 유혹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반쪽짜리 순종, 타협하는 신앙은 반드시 나중에 더 큰 어려움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 교육에서 우리가 원칙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겪게 됩니다. 직장에서 정직하지 못한 일에 눈감아주게 되면 나중에 더 불이한 일에 연루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소홀하면 나중에 더 큰 건강의 문제를 겪게 됩니다.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 타협하게 되면 그 결과는 아주 심각합니다. 주일 성수를 소홀히 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읽기를 게을리 하면 이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포기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힘드니까 나중에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 미루고 있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미루고 있던 이 순종의 영역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작은 타협들이 후에는 더 큰 고통으로 우리에게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에 또 오늘 이 하루에 주시는 감동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래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축복은 개척하는 자의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권능을 주셨다면 그것은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영역을 개척하고 확장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성경 속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개척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개척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안락함을 버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개척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개척자였죠. 예수님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개척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지의 땅만 밟으며 새로운 길을 열어갔던 이방인 선교의 개척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개척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안주하고 머무르는 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개척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개척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가정에서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터전을 개척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들을 주일에 한 번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개척자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개척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직과 성실, 이 사랑과 섬김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개척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새로운 사역의 영역을 개척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처럼요.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성도의 필요에 맞는 사역을 열어가는 개척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복음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개척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개척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 자손들은 불평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정작 결국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이 새로운 영역들을 개척해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불평을 낳게 되고 그 불평은 결국 안주와 타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이 감사 위에 믿음의 도전과 개척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잡고 아직 열리지 않은 이 삼림과 산지를 향해 나아갈 때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철병과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로, 안주 대신 도전으로, 타협 대신 순종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영역을 담대하게 확장해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 자손의 불평 속에 감춰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며 불평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삼림을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개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병과 같은 현실의 장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불평 대신 감사로, 안주 대신 도전으로, 타협 대신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참된 개척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하나님 나라의 퇴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